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발사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를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했으며 불량률이 높게 나왔다고 7일 로이터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 가운데 21발입니다. 이들 북한산 미사일을 쏜 지점은 러시아 서부의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등으로 다양했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북한산 미사일들의 실패율이 높아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에 설명하고 절반 정도는 계획된 궤적을 벗어나 공중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해를 수거할 수가 없었다고 코스틴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잔해 수거가 불가능할 땐 비행 궤적과 속도, 발사 원점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서방에서 KN-23으로 부르는 화성 11형 미사일도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이 마지막으로 발사된 것은 지난 2월 27일이라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러시아의 인력을 파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미사일의 비중은 비록 작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로이터는 논평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 차단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공감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계기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패널은 15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지율 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앞서 나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7일 보도했습니다. 더 힐은 근래 실시된 685개 전국 여론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45% 지지율을 기록해 44.9%에 머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현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라고 더 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 승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경합주에서 이겨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단순 득표수 전체 총합을 많이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디시전 데스크 HQ의 스카 트렌터 국장은 만일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고 물으면 도널드 트럼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앞둔 대선을 전망하자면 펜실베니아, 미시간과 애리조나가 초접전이 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전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6년 임기의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러시아 헌법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성, 국가의 안전과 통합을 보호하고 국민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서 뒤 짧은 연설을 통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대화에는 동등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회담을 포함해 인질 협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지산작전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김양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이 유엔이 정한 연간 한도를 초과한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6일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정황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거부권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2에서 13도, 최고기온 18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유엔이 정한 연간 한도를 초과한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제재 회피로 북한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 소통 보좌관은 6일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공급과 관련해 우리는 모두가 대북 제재를 적절하고 일관되게 이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everybody to enforce the sanctions that are against North Korea appropriately and consistently. And not everybody.
커비 보좌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제공에 따른 제재 부과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은 영내 국가들과 역외 국가들의 제재 회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은 6일 VOA에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총 선적량은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을 선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수출량만으로도 유엔 상한선을 초과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앞서 커비 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There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port
그러면서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들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공동 제재를 발표하기 위해 호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영국 등을 포함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6일 북한의 로켓 엔진 시험 정황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와의 관련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우리의 공약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정보 사안이나 상업용 위성 이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북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상업 위성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과 26일 사이에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시험장 주변의 식물들이 말라 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엔진 화염의 고열과 화학 물질들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중순에도 같은 장소에서 엔진 시험을 했으며 다음 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섯 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면서 한반도의 신냉전 전선은 한층 더 선명해질 전망입니다. 북한은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자신들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고 이른바 신냉전 외교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로 당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2000년과 2004년, 2012년, 2018년에 이어 집권 5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71살인 푸틴 대통령의 이번 임기는 2030년까지 6년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고 6선에 성공할 경우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해 사실상 종신 집권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미국 등 서방의 민주주의 세력과 권위주의 세력이 대립하는 글로벌 차원의 이른바 신냉전 구도가 한층 선명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동북아 차원에선 러시아가 중국, 북한과의 밀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미한일 안보연대에 맞서는 진영 간 대립 구도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 돌입으로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권을 세습받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세 나라 최고 지도자들은 장기 집권을 토대로 공동 운명체적인 성격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모두 장기 집권을 이미 예약한 그런 지도자들로서 공동 운명체가 더 단단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반미 공동전선의 구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유리한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임 교수는 북한으로선 푸틴의 재집권이 신냉전과 다극화로의 글로벌 질서 재편 과정에서 외교적,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러시아 편들기도 한층 노골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들어 부쩍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건건히 러시아를 편들고 서방을 비방하는 선전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엔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장이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신형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을 제공한 것을 두고 판세를 바꿀 수 없는 졸책이라며 미국은 그 어떤 첨단 무기로도 그 어떤 군사적 지원으로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을 당해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지난 6일엔 국제문제평론가 신민이 우크라이나가 영국 지원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는 글의 전문을 보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캐머런 장관의 언급을 유럽 전체의 안보 구조를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한 경고를 거들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의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전방위적 교류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온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안정적인 장기 집권으로 북한 정권으로선 중국 외에 생존을 기댈 수 있는 또 다른 뒷배를 갖게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글로벌 대국인 중국은 미한일대 북중러라는 진영 구도를 원치 않는 측면이 있지만 서방의 제재를 직접 받고 있는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밀착 필요성이 한층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러 간의 협력 구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고 그러면 북한은 최소한 생존에 필요로 하는 부분은 제일 중요한 에너지와 식량인데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구도에서는 북한도 좀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황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체계로 또다시 혼돈 상태로 들어갔다며 이 때문에 무기와 탄약 공급을 해온 북한을 푸틴 대통령이 조기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응했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입니다.
금년 내 방북 가능성이 높아졌던 상황에서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로서는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산 탄약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고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 서비스를 북한에 할 필요성이 있다. 러북 간에 어떤 협력관계, 친선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가장 큰 카드가 사실은 푸틴의 방북이거든요.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거나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정치적 선물을 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푸틴 대통령은 위대한 러시아 부흥이라는 기치 아래 유엔을 중심으로 한 현 세계 질서를 흔드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과의 대립은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는데 이런 러시아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추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핵무력 고도화에 열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러 관계는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 러시아가 모종의 지원을 할지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윤석열 한국 정부가 대규모 살상 무기는 빠져 있다고 해도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고 미국과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대해 불만이 큽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거나 아니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러시아도 상당하게 반감을 가지고 3년 동안은 상당 부분 불편한 관계 또는 경고성 발언들이 계속 이어지는 어떤 그런 관계로 아마 서로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한국인 선교사를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의 한국 공연이 취소되는 등 양국 사이에 불화가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이도훈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궤도로 복귀할지는 한국에 달렸으며 러시아는 준비되어 있다고 말해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북한 쪽 출입구인데 인근 다른 시설의 해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측 출입시설을 철거했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최근 위성사진에는 개성공단의 개성 방면 도로를 덮고 있던 지붕과 바로 옆 부속 건물이 모두 사라진 장면이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서쪽에 위치한 북측 출입시설은 폭 15m인 도로를 가운데에 두고 파란색 지붕에 직사각형 건물 5개가 양옆으로 길게 늘어선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건물에서 마지막 건물까지의 길이는 약 120m였습니다. 철거된 출입시설이 있던 자리에는 현재 대형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길이 120m의 얇고 긴 직사각형 형태의 이 물체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운데 부분이 뚫려 있습니다. 톨게이트 형태의 출입시설을 부순 뒤 북측 주민의 통행을 제한하는 벽 형태의 구조물을 세웠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개성공단에는 북한 개성으로 연결되는 북측 출입구와 한국 파주로 이어지는 남측 출입구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출입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날부터 건물 지붕의 모양이 변하기 시작하더니 같은 달 18일엔 북쪽 부분에 있던 건물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어 4월 9일엔 도로 중심부에 지붕만 남은 채 건물 5개 동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달 4일 출입시설이 있던 자리에 긴 직사각형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선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로 북측 출입구를 없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BOA는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이 철거되고 남측 출입구 인근 건물과 시설이 철거되는 등의 변화를 포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한국과 관련된 개성공단 내 주요 시설에 대한 철거에 나선 것인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성공단 내 한국 공장 건물 등의 철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2020년 6월엔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핵안보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해간보 및 핵무기 정책을 관장하는 해간보청이 북한의 불법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주요 관심사이며 미한일 3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간보청 대변인은 6일 진루비 핵안보청장의 최근 방한에서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됐느냐는 VOA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논의의 초점이나 목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동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 루비 청장과 한국 외교부 당국자들은 일본과의 3국 간 원자력 에너지 협력과 신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핵안보청 대변인은 핵안보와 핵 비확산,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등 핵안보 실무그룹 내 상호 협력이 향후 주요 협력 분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첨단 컴퓨팅과 재료과학, 지구 및 대기과학 등 신기술에 대한 협력 작업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진루비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핵안보 청장은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고 핵안보 및 에너지 분야에서 양자 및 3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에서 권기환 외교부 다자외교 조정관과 면담을 갖고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등 군축 및 비확산 체제 관련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미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사나 핵안보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양국 간 핵안보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해당 분야에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 총장은 또 이번 한일 방문에서 연구 발전용 핵물질의 전용을 어렵게 만드는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미 핵안보청에 따르면 루비 청장은 지난달 20일 이창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 회담을 갖고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사업 공동성명서를 체결하고 미한일 3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준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아울러 마쓰오 히로키 일본 내각관방부 과학기술혁신정책사무총장과도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국 간 상호 경제 및 안보 이익과 역내 안정을 위한 과학 분야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핵확산 저항성 최적화 분야 3국 연구기관 간 협력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세계 국립연구소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일본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적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김명수 한국합동참모의장은 7일 서울합동참모본부에서 브래들리 첸스 솔츠먼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을 접견했습니다. 김 의장과 솔츠먼 총장은 북한의 추가 정찰위성 발사가 예상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미한 양국이 우주정책과 작전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합 우주작전 수행체계 발전, 우주전문인력 양성 협력 확대, 연합 연습 확대 등을 추진해 양국 간 연합 우주작전 수행력을 키워나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솔츠먼 총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국을 비롯한 이 지역 국가들을 방문 중입니다. 한국이 미국, 영국, 호주, 3국 안보 동맹인 오커스에 참여할 경우 영내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한국의 오커스 가입 필요성은 커진다고 진단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6일 BOA에 한국은 오커스의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파트너라며 한국은 미국과 호주, 영국과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산업과 고도로 발전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또 오커스가 옹호하는 국방과 안보 및 기타 핵심 원칙과 우선순위를 분명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오커스 핵심 회원국들과 동일한 위협과 우려를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둔 군사안보 동맹으로 지난 2021년 9월 출범했습니다. 오커스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한다는 계획인 필러1과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 첨단 군사 기술을 공동 개발한다는 계획인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은 오커스에 참여함으로써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파트너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커스 필러2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진전은 한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커스는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국빈 방미 하루 전날인 지난달 9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필러2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처음으로 공식 거론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BOA의 관련 질의에 한국도 일본처럼 필러2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오커스는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한국은 잠재적으로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역내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군사기술의 공동 개발과 공동 생산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에 동맹을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유익하다면서 특히 한국은 강력한 방위산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Very beneficial to bring our allies into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s well as potential co-development and co-production of military technology.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인도 태평양의 여러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에 맞서 함께 협력하는 것은 모든 관련국들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인공지능, 전자전, 극초음속 시스템 등의 정보나 기술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방위산업이 매우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같은 협력은 군사기술이나 무기 등 군수품의 구매나 공동생산 또는 공동개발을 확대할 수 있는 더 많은 프로젝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오커스 필러2는 양자기술, 인공지능, 사이버 역량 등 한국이 상당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를 다룬다면서 한국의 참여는 국방 및 안보 영역에서 이런 기술의 규범 및 적용에 관한 지속적인 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석자는 인도 태평양 안보 네트워크는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이 양자 동맹뿐 아니라 소규모 다자 협의체를 통해 더욱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면서 오커스 참여는 한국이 인도 태평양에서 관련 주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라는 위협 때문에 한국의 오커스 참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뛰어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역내 군사 임무와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오커스 참여는 아주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쿼드와 오커스는 더 넓은 지역에서 중국을 주시하는 반면 한국은 북한을 주시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오커스 내 협력 강화로 기대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헨런 선임 연구원은 또 한국은 독특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중국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재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오커스에 참여할 경우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의 압력에 굴해 한국이 전략적 이익과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의 반대가 클수록 한국이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반대에 한국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군사기술을 공유하면서 한국은 왜 미국, 호주 등과 기술 공유를 하면 안 되는지 따져 묻는 등 여러 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will probably be upset if Korea participates in it, and I think Korea has to respond to China.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은 중국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봐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스스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커스 필러2 참여로 무역 파트너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이는 중국이 무역 파트너들과 얼마나 악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 한국, 호주 등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다변화를 시도하는 추세를 부추기고 있는 이유를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ppeasement is not a good strategy to pursue, nor subjugating your own national security or your strategic interests to that of a dictatorship.
한국이 오커스 필러2에 참여하더라도 향후 호주처럼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It's not clear that South Korea needs such a thing militarily. It would be a great thing to have for political prestige purposes.
베넷 선임 연구원은 정치적 위신을 위해서라면 좋겠지만 군사적으로는 핵 잠수함 한 척 가격으로 재래식 잠수함 두세 척을 살 수 있다면서 한국이 호주 같은 나라들처럼 핵 잠수함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한일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거부권 남용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대북 제재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 등 비상임이사국들 그리고 다른 유엔 회원국들이 6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보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날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유엔 총회 공개 토의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핵 비확산 결의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불과 한 달 만에 두 번째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달 24일 우주공간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에 앞서 3월 28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은 것은 패널이 효과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ussia vetoed the DPRK panel of experts mandate.
우드워드 대사는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위험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폭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입증된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입증된 실적 때문에 임기 연장의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행동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며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구조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우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체 린데르체 유엔 주재 독일 대사도 이날 총회에서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불과 몇 주 전이라며 러시아가 전 세계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it is just a few weeks ago that Russia cast a veto against the extension of the panel of experts mandate for the DPRK sanctions.
린데르체 대사는 우리 모두는 전문가 패널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 전쟁의 맥락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불법 무기 이전에 대해 보고했다는 것을 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인 탐사르 유엔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는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다며 북러 군사 협력을 지적했습니다.
Russia claims that its blocking of extension of a mandate of a panel of experts for the UN Security Council's 17-18 Committee on the DPRK.
탐사르 대사는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은 것은 패널 활동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심화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전문가 패널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러 간의 수많은 해상 환적뿐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한 북한의 미사일 잔해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야쿱 쿨하닉 유엔 주재 체코 대사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과 우주공간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제사회의 군축과 비확산 노력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ithin a historically short period of time, we have witnessed not only an unprecedented war of aggression waged by a permanent member of the UN Security Council.
쿨하닉 대사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동료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전례 없는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군축 비확산 구조가 체계적으로 해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은 않은 채 러시아가 우주공간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우주조약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며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토론에서 지난달 24일 우주공간 핵무기 배치 금지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결의안의 내용은 이미 다른 국제협정에 의해 목표가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해당 결의안과 같이 추상적인 법률과 군축 논의가 아닌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위성 요격용 우주 핵무기의 우주 배치를 방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해 24일 표결에 붙였습니다. 전체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찬성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중국이 기권하면서 최종 부결 처리됐습니다. 결의안에는 1967년 발효된 우주조약의 준수 의무를 강조하고 우주 공간에서의 군비 경쟁 방지와 평화적 이용 목표를 추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호주 총리는 중국 전투기가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던 자국 헬기에 섬광탄을 발사하며 위협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호주군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구실로 자국 영공에 접근해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국방부는 중국 공군 전투기 한 대가 지난 4일 한반도 서해 인근 공해상에서 호주 해군 호바트 구축함에서 발진한 MH-60R 시오크 헬리콥터의 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호바트 구축함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호주의 기여인 아르고스 작전의 일환으로 일상적 활동을 수행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공군 항공기가 이 시오크 헬기의 항로상에 열추적 미사일 회피용 섬광탄인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이 같은 행위가 호주 해군 시오크 헬기와 승무원들을 위협하는 기동이었다면서 호주 정부는 중국 정부에 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전문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군을 운영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시오크 헬기가 플레어에 맞았을 경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위험하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말스 장관은 중국 공군 항공기가 시오크 헬기의 전방 300m, 상공 60m 지점에 플레어를 투하했으며 헬기는 이를 피하기 위해 회피 기동을 해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VOA는 중국 국방부와 외교부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차원에서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 감시 활동에 대한 중국군의 위협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0월 중국군 전투기 두 대가 동중국해에서 대북 제재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캐나다 공군 CP-140 오로라 해상 초계기에 최소 5m까지 초근접 비행을 하면서 수차례 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빌 블레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당시 언론에 중국 전투기가 공해상에서 취한 이 같은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우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캐나다 초계기가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부속섬인 츠웨이섬 영공에 불법 침입했다면서 이 같은 활동으로 중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6월에도 중국군 전투기 편대가 국제공역에서 정기 감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주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근접 비행을 하면서 플레어와 레이더 전파 교란 입자 체프를 발사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해 11월에는 일본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호주 해군 투움바 장거리 호위함에 대해 중국군 함정이 음파 탐지기를 작동시켜 함정 추진용 프로펠러에 걸린 어망을 제거 죽이던 호주군 잠수 요원들 중 한 명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자국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호주 해군은 2018년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수행해왔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휴스턴에서 만나 다양한 에너지 안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글로벌 메탄 서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지난달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제10차 미한 에너지 안보 대화를 열고 에너지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미한 양국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양국은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2030년까지 배출량 감축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3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메탄과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글로벌 메탄 서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양국이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또 역사적인 2023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확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청정에너지, 무공해 차량, 에너지 효율화 조치를 통해 경제를 빠르게 탈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는 또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의 중요성과 주요 광물, 청정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주요 광물 공급망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제프리 파이어트 국무부 에너지자원국 차관보와 김희상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했습니다. 또 정부기구 외에 양국의 에너지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행사도 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1일 보도자료에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제10차 한미 에너지 안보 대화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에너지 수출국이자 동맹국인 미국과 에너지 안보 공조를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북한의 디즈니 캐릭터 무단 사용 의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적 재산권 무단 사용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디즈니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디즈니사는 북한이 자사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단 도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침해 의심 보고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조사는 기밀이라면서 당사는 조사 출처를 밝히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어떤 조사와 관련해서도 그들과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이 발간한 2024 봄철 피복 전시회 사진에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디즈니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의 캐릭터 라쏘베어가 그려진 티셔츠가 포착됐습니다.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 등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다수 보유한 디즈니사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매우 강력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해외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이 포착되면서 무단 도용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평양시내 촬영 영상에서는 한국의 유명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윙스의 등장인물이 그려진 풍선이 포착됐습니다. 또 3월에도 북한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러시아 여성이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통해 평양 내부 쇼핑몰 모습을 공개했는데 어린이용 대형 미끄럼틀에서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바다탐험대 옥토넛의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옥토넛의 원조자 메오미 측은 VOA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면서 추가 조사 진행을 위해 해당 정보를 저작권 보유업체에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뽀로로가 북한에서 아동용 인형과 보육시설의 미끄럼틀에 사용되고 있는 모습이 2011년과 2014년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됐습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공개한 기록영화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어린아이들에게 제공한 식기에 미국과 영국,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모습이 포착돼 저작권 침해 사례로 지적됐었습니다.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법을 통해 원저자의 허가나 라이선스 계약이 없는 저작권의 무단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나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3도, 최고기온 12도에서 2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5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흐린 가운데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양 최저 11도, 최고 21도, 안주 최저 11도, 최고 20도, 남포 최저 11도, 최고 20도, 신의주 최저 10도, 최고 20도, 수풍 최저 7도, 최고 23도, 강계는 최저 4도, 최고 24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대부분 지역 맑겠습니다. 해주는 최저기온 12도, 최고기온 20도. 개성,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엔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0도, 최고는 24도입니다. 사리원도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4도. 신계도 맑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3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함경남도 양강도 날씨입니다.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함흥 최저 8도, 최고 22도, 장진 최저 마이너스 2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1도, 최고 19도 예상됩니다. 강원도 날씨 맑겠습니다. 원산 맑겠습니다. 최저 9도에서 최고 21도, 평강도 맑겠습니다. 최저 6도에서 최고 22도입니다. 함경북도 날씨입니다. 청진 맑겠습니다. 최저 7도에서 최고 18도입니다. 선봉도 맑겠습니다. 최저 마이너스 3도, 최고 15도입니다. 삼지연도 맑겠습니다. 기온은 최저 마이너스 3도에서 최고 15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전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1.5에서 3.5m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전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0.5에서 1m 일겠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김영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러시아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울 경우 중대한 우려에 직면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분명히 말해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doing so by helping ramp up its defense production. Specifically, the PRC is providing Russia.
파텔 대변인은 중국은 자국의 국방 생산을 늘림으로써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은 러시아의 상당한 공작 기계, 초소형 전자 제품, 광학 제품, 무인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순항미사일 기술과 러시아가 무인기의 추진체로 사용하고 있는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지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유럽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중관계위원회 모임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한 것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They've met dozens of times, up to 50 times, hundreds of hours. They've endeavored.
캠벨 부장관은 그들은 수십 번, 최대 50번, 수백 시간 동안 만났다며 그들은 주로 서방 그리고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으로 거의 완전한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Russia's offenses continue and they gain territory in Ukraine, that will alter.
캠벨 부장관은 만약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고 또 그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영토를 확보하면 그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유럽의 힘의 균형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러시아 자체의 활동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지원을 받은 결과로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중국에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는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해왔다며 우리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지난 몇 주 동안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들에게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브리핑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군수기지를 지원하는 제3국 은행들을 겨냥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중국 내 관련 기업들을 제재했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군이 발사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를 우크라이나 검찰이 조사했으며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고 7일 로이터통신이 단독 보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러시아군이 발사한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 가운데 21발이었습니다. 이들 북한산 미사일을 쏜 지점은 러시아의 서부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등으로 다양했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북한산 미사일들의 실패율이 높아 보인다고 로이터에 설명하고 절반 정도는 계획된 궤적을 벗어나 공중에서 폭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잔해를 수거할 수가 없었다고 코스틴 총장은 설명했습니다. 잔해 수거가 불가능할 땐 비행 궤적과 속도, 발사 원점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서방에서 KN-23으로 부르는 화성 11형 미사일도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이 마지막으로 발사된 것은 지난 2월 27일이라고 우크라이나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러시아의 인력을 파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북한산 미사일의 비중은 비록 작지만 미국과 한국 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로이터는 논평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이어진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의 공감대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계기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패널은 결국 15년 만에 해체됐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자 지지율 조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앞서 나갔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7일 보도했습니다. 더 힐이 근래 실시된 685개 전국 여론조사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 현 대통령은 45% 지지율을 기록해서 44.9%에 머무른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근소하게 앞섰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더 힐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합주에서의 승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심 경합주인 애리조나와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경합주에서 이겨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단순한 득표수 전체 총합을 많이 얻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디시전 데스크 HQ의 스캇 트렌터 국장은 만일 오늘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고 물으면 도널드 트럼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 앞둔 대선을 전망하자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애리조나가 초접전이 될 것이라면서 분명히 전체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취임식을 통해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에서 6년 임기 취임 선서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러시아 헌법을 존중하고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주권과 독립성, 국가의 안전과 통합을 보호하고 국민을 충성스럽게 섬길 것을 맹세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선서 이후 연설에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과의 대화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대화에는 동등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날 취임식에 대표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확실히 이번 러시아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통령이고 그 자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영국, 독일, 캐나다도 취임식 행사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통화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회담을 포함해 인질 협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반대 입장을 반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